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당할 경우 타이완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CNN 방송이 주최한 행사에서 최근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타이완에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복귀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냉전을 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입장을 바꾸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은 두 나라가 중대한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행동에 관여하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은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무력 개입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온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통적인 대외 정책에서 벗어나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타이완 방어 의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직후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뀐 것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어제 실시한 극초음속 비행실험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티모시 고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알래스카주 코디악의 태평양 우주공항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비행실험이 비행체를 극초음속으로 가속화시키는 추진 로켓 오작동으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먼 대변인은 그러나 오작동한 추진체 자체는 극초음속 개발 프로그램에 속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로 개발 중인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와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실험들에서 보완하도록 추진체 오작동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말하며 활공체와 순항미사일 계열로 나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7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기 흡입 추진식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처음 성공한 이후 러시아는 지난 4일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 8월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관련 무기 개발을 놓고 미국, 러시아,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근절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관련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지역과 원주민 영토관리에 절실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아마존 전역에서 농민들이 저탄소 영농 방식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한 새 협력 구상을 통해 1,900만 미터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진입한 것을 막고 추가적으로 5만 2천 톤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게 해 4만 5천 헥타르 이상의 숲을 보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남미 지역 8개 나라에 걸쳐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세계산소의 5분의 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영토의 3분의 1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인과 캐나다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선교단체 회원 17명을 납치한 IT 조직 폭력단 두목이 인질 사례를 위협했습니다. 회원들을 납치한 IT 조직 폭력단 400마오조의 두목 윌송 조제프는 어제 공개한 인터넷 영상을 통해 천둥에 대고 맹세한다며 자신의 요구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들 미국인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T 수사당국은 400마오조가 인질 한 명당 1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선교단체 회원인 미국인 16명과 캐나다인 한 명 외에 IT 국적 운전자 한 명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 상표 가치를 평가받은 글로벌 기업의 순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하는 세계 100대 기업의 명단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브랜드, 이 상표 경쟁력과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살 때 고려하는 기업 관련 영향력, 또 기업의 재정 상태 등을 평가해서 매기는 순입니다. 2021년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상위권 기업의 이름을 짚어보겠습니다. 1위는 손전화, 아이폰과 맥 컴퓨터로 유명한 미국의 애플사입니다. 상표 가치는 4,082억 달러로 매겨졌습니다. 2위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 3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 4위가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잘 알려진 구글이고요. 미국의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명단의 맨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5위는 휴대폰과 반도체 생산으로 유명한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746억 달러의 가치. 지난해보다 브랜드 가치가 20%가 더 높아졌는데 2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인 상위 그룹과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계속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요. 지난해 처음 5위에 오른 뒤 올해도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브랜드 순위 여섯 번째, 6위는 미국의 코카콜라사입니다. 7위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8위가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회사고요. 9위가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만화 영화 제작사로 또 놀이공원으로 유명한 미국의 문화상품이죠. 디즈니사가 440억 달러 가치로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14위에 있는 미국의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한두 자리의 단위의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록된 반면에 테슬라는 플러스 184%,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362억 달러 상표 가치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회원국의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죠.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이번 주 뉴스 속 인물은 최근 타계한 미국의 국방과 외교 분야 수장이었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해도 지역만 낮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강원도와 함경도 동해안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 영하 8도입니다. 양강도와 장진, 자강도, 강원도 평강 지역이 영하권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함흥이 3도, 청진, 김책이 4도입니다. 평양 3도, 개성 2도, 신의주 4도, 원산 6도, 장전 7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9도, 나머지 양강도와 장진은 12도에서 13도 사이입니다. 평양, 남포, 신의주, 청진이 16도, 함흥, 장전, 원산, 개성, 해주가 17도고요. 토요일 낮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자강도 구성입니다.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오전에 먼바다 쪽이 약간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방어할 거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점증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거라고 이 세계은행이 전망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오랜 공식 정책을 깨는 걸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이날 미국 CNN 방송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겁니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약 90분 동안 중국 타이완 문제와 함께 주로 인플레이션 불안, 유가 상승, 코로나 백신 접종, 또 초당적인 인프라 사회복지 법안 등 미국 내 현안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예. 자, 최근 중국하고 타이완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달 초에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이 양안 간 긴장이 4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4년 후인 2025년이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전면적인 침공 역량을 확보할 거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이날 앤더슨 쿠퍼 CNN 진행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지킬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쿠퍼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책임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따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국내법인 타이완 관계법을 의미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 타이완 관계법에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수단에 군사적인 개입도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유사시에는 군사를 투입시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쿠퍼 진행자의 질문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에 군사적 개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어할 것이라는 표현 수위가 이전 미국 정부 기조보다 훨씬 구체적인 건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밤 일부 언론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 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백악관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죠.
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타이완의 방위 관계는 이 타이완 관계법을 따른다면서 미국은 그 법에 따라 미국의 책임을 다하고 타이완의 자기 방어를 지원하며 현 상태를 바꾸는 어떠한 일방적인 변화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 거냐 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중국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최근 중국이 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게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아지는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은 중국과의 냉전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우리의 관점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중국이 알게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또 신중하게 언행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또 타이완은 중국과 뗄 수 없는 일부라면서 외부 세력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타이완의 반응도 봐야죠.
네, 타이완 총통실은 성명을 내고 이 타이완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데르 장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타이완은 자기 방어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타이완과의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벨기에로 가보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죠.
네, 21일과 22일 이틀 일정으로 이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조지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구소련권 흑해 3국 순방을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국방장관 회의의 주 의제는 뭐였습니까?
네,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슬람 진입한 무장조직 IS 등 대테러 대응 방안 등입니다. 중국도 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나토 국방장관들은 이 동맹의 핵심 목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억제라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 나토가 출범했던 배경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나토는 냉전 시기였던 1949년에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이 소련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안보협력체입니다. 2021년 현재 나토는 30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네, 나토 국방장관들은 전방위적인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위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기밀 전략은 발트해와 흑해 영내에서 핵무기 공격, 사이버 해킹, 우주로부터의 공격 등 어떠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에도 대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나토가 러시아의 비군사적 위협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이 군사력 증강을 통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암살이라든지 사이버 해킹 등 비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서방 세계에 도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토가 그 러시아의 위협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임박한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러시아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또 주변국 국경에 군대와 장비를 배치함에 따라서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 개념, 전략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때 나토하고 미국 간에도 균열음이 좀 들리기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회원국 분담금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 첫날 회의 후에 동맹의 결속을 더 강화하고 현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자금으로 10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위한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데 이어서 최근 동부 국경 지역에 대대적인 병력을 집결하자 나토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영내 불안정을 더 고조시킬 거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는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나토 회원국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열망을 반대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세계은행이 지금의 높은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세계은행이 최근 2021 원자재 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는 내년에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단기간 물가 상승 위험을 부추길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에너지값이 80% 이상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2% 이상 올랐다가 2023년에 가면 크게 하락할 걸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예, 올 들어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이유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움츠려들었던 경제 활동이 올 들어 점차 재개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물자 공급 지연도 가격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네, 에너지도 여러 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에너지 항목별로 지금 가격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원유 가격을 보면요. 올해는 배럴당 $70, 내년에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74에 달할 걸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배럴당 $65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원유 말고도 천연가스라든지 석탄도 있는데 이 두 품목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기록적으로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줄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내년과 후년에는 가격이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나온 그 세계은행 보고서가 이렇게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단기적으로 이 중요한 위험이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에너지 수입국들의 성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물가 상승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심하다면서 최근의 물가 변동성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각국의 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요, 어떤 정책을 써야 합니까?
네, 원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을 진정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예, 그런데 기준 금리 올려서 물가 상승을 뭐 잡을 수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리를 올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회복하고 있는 각국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각국의 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보고서가 지적한 겁니다.
네. 이 원자재라고 하면은 에너지 말고도 다른 항목들도 있죠?
네, 또 대표적인 걸로 농산물 그리고 금속이 있는데요. 먼저 농산물 가격은 올해는 22% 폭등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년과 후년에는 하락할 걸로 전망되고요. 금속은 올해 48% 오르지만 내년에는 5% 하락할 걸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의사당 난임 사건을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에 대해 의회 모독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산하 금융안전감독위원회가 보고서를 내고 기후변화를 미국 경제의 신흥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1 회계연도에 불법 이민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의회 모독죄를 인정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21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임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 소환에 배넌 씨가 불응하자 사법 처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앞서 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고발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이어 하원이 이날 표결에서 찬성 229표 대 반대 202표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배넌 전 수석 전략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의회가 배넌 전 수석 전략가를 의회 모독죄로 연방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 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만약 배넌 씨가 유죄로 확정이 나면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의회 감옥 모독죄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이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돼 활동 중인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어 의원을 비롯해 낸시 메이스, 프레드 업튼 등 모두 9명의 공화당 의원이 배넌 씨의 의회 모독죄 고발에 찬성했습니다.
자, 의원들이 배넌 씨에 대한 의회 모독죄를 두고 어떤 토론을 벌였는지 알아볼까요?
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배넌 씨가 특유의 소환에 불응한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베니 톰슨 의원은 배넌 씨에 대해 처벌 없이 벌을 어기게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미국에선 소환이 되면 나타나야 한다. 소환장을 무시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화당 의원들은 또 뭐라고 하면서 배너 씨를 옹호한 겁니까?
예, 짐 펭크스 의원은 특별위원회가 배넌 씨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특위의 행위는 엉터리 조사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인 짐 조던 의원은 이 조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원에서 이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조성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승리를 인정을 또 저지하기 위해서 의회로 난입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고요. 이후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소환장도 발부됐던 거군요.
맞습니다. 특위는 지난달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4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10월 중순에 의회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환 대상은 배넌 전 수석 전략가를 비롯해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댄 스케비노 전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 국장, 캐시 파텔 전 국방부 관리 등이었습니다.
네. 자, 특위가 특별히 이 사람들을 소환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 소속인 베니 톰슨 특위위원장은 이들 네 사람은 의사당 난입 사태 촉발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넌 씨의 경우 의사당 난입 사태 전에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1월 6일에 있을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또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특위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소환을 거부한 겁니까?
예,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배넌 씨한 명이고요. 다른 소환 대상자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특위의 소환장 발부 소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 행정명령과 다른 근거들을 동원해 소환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고 이 측근들에게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특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죠.
예, 지난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의 문서를 제공하는 건 불법이라며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자신의 행정부 고위직들을 괴롭히기 위해 백악관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이 백악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기밀 유지 특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어떤 반응입니까?
예, 마이크 그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특이하고 실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헌법의 보호를 받는 행정특권이 헌법을 전복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정보를 감추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행정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이 특별위원회는요, 하원에만 있는 겁니까?
예, 상원에서는 지난 5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습니다. 공화당은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진 만큼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다며 반대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만 관련 법안이 통과했고요. 7명의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체니 의원, 킨징어 의원 등 9명으로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 하원 특위는 지난 7월 이 사건 당시 의사당 방어에 투입됐던 4명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청문회를 열고 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공개적인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뭐 환경 문제, 보건 문제 이런 쪽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제에도 기후변화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미국 금융안정에 있어 신흥 위협이 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21일 기후 관련 금융위기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이제 기후 문제는 금융규제당국이 일상적으로 다뤄야 하는 위험 요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 보고서를 낸 금융안정감독위원회 약자로 FSOC라고 하네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 지난 2010년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연방 정부 조직입니다. 자, 일명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007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 이 같은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이 월스트리트 개혁 법안인데요. 이 대규모 은행이나 이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험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의회에 제공함으로써 이 미국의 금융 안정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가 기후변화가 미국의 금융시장 안정에 있어서 새로운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 133쪽에 달하는 올해 보고서는 금융규제 시스템에 기후 위기 관리를 통합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통해 월가에 대해 더 엄격한 감시나 또 새로운 규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 볼까요?
예, 보고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그러니까 허리케인이나 산불, 홍수 등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몇 년 안에 기후변화는 금융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환경 분야 등 이 사회 다른 분야에서 야기된 정책상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 자산 가치의 변동 등으로 금융시장이 위험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위원장인데요. 옐런 장관은 이번 보고서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처는 현 행정부가 아주 주력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안에도 기후 문제 관련 예산을 책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공화당이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21 회계 연도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0일 세관 국경 보호국 CBP 자료를 입수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21 회계 연도 기간에 멕시코를 비롯한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가 1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관 국경 보호국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네요.
예, 이 신문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한 건데요. 공식 자료는 이번 주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대 최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겁니까?
예, 지난 2012 회계연도부터 2020 회계연도 기간에 미국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 수는 평균 54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평균치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붙잡힌 겁니다.
예, 자세 내용을 좀 볼까요?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붙잡힌 사람들의 뭐 국적 현황 어떻게 됩니까?
예,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멕시코 국적입니다. 무려 60만 8천 명에 달하고요. 이어 온두라스 국적은 30만 9천 명, 과테말라 27만 9천 명, 그리고 엘살바도르 9만 6천 명 순입니다. 이 단일 국적 외에 미국이 기타로 분류한 국적은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쿠바 등의 국가 그룹인데요. 이들은 36만 7천 명입니다.
예.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힌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17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 166만 명이 적발됐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에 기록한 164만 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 국경, 뭐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텍사스까지 4개 주에 걸쳐 있는데 특히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밀입국 시도가 많았습니까?
예, 지난 회계 연도에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붙잡힌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남동부 리오그란데벨리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54만 9천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체포된 지역 역시 텍사스주인데요. 텍사스주 남서부에 위치한 델리오 지역이 25만 9천 명으로 그들을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텍사스주 남서쪽 끝에 위치한 엘파소,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투싼 역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붙잡히는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붙잡힌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에겐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예, 절반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즉각 국외로 추방됐습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행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타이틀 42로 불리는 공중보건법을 적용해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바로 추방하도록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 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17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가운데 61%가 타이틀 42에 따라 즉각 추방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불법 이민자 수,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크게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붙잡힌 불법 이민자는 13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는 주로 봄에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한여름이던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 국경관리 요원들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언어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졌다고요.
예, 미국 망명 담당자가 국경관리 요원들의 비위 활동을 작성해 내부적으로 보고했는데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내용을 입수해 21일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망명 담당자가 지난 2016년부터 내부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하는데요. 망명 신청자들이 담당관과의 인터뷰에서 국경관리 요원들에게 신체적, 육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죠.
예, 지난 2017년 내부 보고서에선 국적이 삭제된 한 여성의 증언이 담겼는데요. 이 여성은 국경 요원이 자신을 여러 차례 땅바닥에 내리쳐서 피를 흘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2018년 보고에선 한 남성이 국경 요원에게 붙잡힌 뒤 순찰견에게 공격을 당해서 고환에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한 달쯤 구급돼 있으면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이 같은 신체적 유린 외에도 국경관리 요원들이 망명 신청자에게 뭐 개, 기생충, 쓰레기라고 부르는 등 언어적 폭력도 가한 사실이 보고서에 담겼는데요. CBP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21일과 22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냉전의 산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는 냉전 시대를 맞았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선 서유럽은 소련 등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에 놓였고, 이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1945년에 군사 동맹체를 결성하는데요. 이게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In the name of a great humanitarian, one who surely is with us today in spirit, I earnestly appeal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나토는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 12개의 회원국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터키와 그리스가 가입했고, 1955년에 서독이 가입합니다. 그러자 같은 해인 1955년 소련은 비슷한 성격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만듭니다. 동구권 8개의 나라로 구성된 군사동맹체인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붕괴된 1991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나토의 확장.
1991년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면서 나토의 성격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의 냉전을 뒷받침하던 체제에서 지역안보 환경 조성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토는 먼저 회원국을 늘리기 시작하는데요. 1994년부터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접촉해서 점차 세력권을 동쪽으로 넓혀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1999년 동유럽 구소련 동맹국 가운데서 처음으로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후 나토는 꾸준히 회원국을 늘려서 현재는 3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임무 확대.
나토는 냉전이 끝난 후 활동 범위도 점점 넓혀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발칸 분쟁에 개입했고 이후 유럽 외의 지역으로 임무를 확대했습니다. 1999년에는 내전이 진행 중이던 코소보 내 세르비아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고 이후 코소보 평화 유지군 작전을 통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 유지군을 이끈 후에 2004년에 유럽연합군의 지휘권을 넘긴 바 있습니다.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가 발생한 후에 나토는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대테러작전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유엔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제안보지원군 통수권을 넘겨받습니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이라크 안보군 훈련을 지원하면서 이라크 임무를 수행했고요. 2005년에는 아프리카연합 AU가 주도한 수단 다르프르 평화유지 활동도 지원하는 등 영역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NATO members must finally contribute their fair share and meet their financial obligations.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나토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분담금 문제를 두고 미국과 다른 회원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긴 건데요.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구시대적인 산물이라면서 특히 회원국들이 안보 비용을 미국에 전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의 비율을 4%까지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토는 이미 지난 2014년에 10년 후인 2024년까지는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10개국입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합류하면서 한 해 전인 2019년보다 두 나라가 는 셈인데요.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회원국들은 여전히 2%를 밑돌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9년에 2% 목표치를 203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GDP 대비 3.7%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새로운 위협, 러시아와 중국.
나토 무용론을 주창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물러나고 다자주의 외교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토와 미국의 관계는 봉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또 다른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러시아는 냉전 붕괴 후 나토가 추진한 동진 정책에 강한 경계심을 보여왔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냉전 시대처럼 미국에 맞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같이 자국에 대항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무력 위협을 공공연히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와 크림반도 일대에 전투기와 군함, 병력을 집결시켜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또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정의했는데요. 출범 이래 줄곧 러시아 견제에 집중했던 나토가 중국의 위협을 새로운 안보 우려로 주목한 겁니다. 나토는 내년 여름에 있을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국제사회 위협을 정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새 전략 개념에 중국의 안보 위협이 어떻게 정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10월 18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향년 8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무장관이자 합참의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1937년 뉴욕 맨해튼의 빈민가인 할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매우 평범했던 파월 전 장관은 뉴욕시립대에 재학 중에 미래의 군사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학군단 ROTC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ROTC 훈련을 꽤 잘 해냈으며 이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의 하나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1958년 대학 졸업 후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의 남부 지역은 인종차별이 매우 심각했는데요. 그는 남부 조지아주에서 훈련을 받을 때 흑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서비스를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에도 참전했는데요. 당시 육군대위였던 그는 1962년부터 63년까지 남 베트남의 군사 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는 1968년 헬리콥터 추락 현장에서 군인들을 구출해내서 미국 정부로부터 무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도 잠시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육군 중령이었던 그는 1973년과 74년 한국의 경기도 동두천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파월 전 장관은 레이건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이어 1989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그는 미국 국방부의 최고 군사 직책인 합참의장에 임명됩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연합군과 함께 사막의 폭풍으로 명명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데요. 그는 이 걸프전에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어내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1993년 은퇴한 후에는 자선 활동과 정계 활동을 시작합니다. 2000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했고 그는 이듬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출신 국무장관으로 취임합니다. 온화한 성품의 파월 전 장관은 예의 바르고 편안한 성품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대립보다는 연합이 더 낫다는 신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국민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asically, adverbs are words that describe verbs, adjectives, and other adverbs.
기본적으로 부사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For example, I ran quickly to the store. The adverb quickly describes the verb run.
예를 들면, I ran quickly to the store. 나는 빠르게 가게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부사 quickly, 빠르게는 동사 run, 달리다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I ran here quickly. 나는 여기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I ran here. 나는 여기로 뛰었습니다. 첫 문장에서 quickly가 붙어서 동사 ran, 뛰었다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를 부사라고 합니다.
Adverbs usually describe verbs.
부사는 주로 동사를 설명합니다.
They express when, how, where, and why an action is done.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를 설명해 행동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부사는 이처럼 동사를 꾸며주지만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사와 형용사, 다른 부사들이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게 부사입니다.
Many adverbs are easy to find because they have the ly ending, such as quickly, surely, and certainly.
주로 부사는 ly로 끝나기 때문에 찾기 쉽습니다. quickly, 빠르게, surely, 확실히, certainly, 틀림없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ly로 끝나는 부사가 사용된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She completely understands him.
그녀는 완전히 그를 이해합니다.
He literally wrecked his car.
그는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Where do adverbs go in a sentence? Well, it depends.
문장에서 부사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Some adverbs can go almost anywhere in a sentence.
어떤 부사들은 문장 어느 위치에나 넣을 수 있습니다.
Let us look at the adverb sometimes.
Sometimes, 때때로, 가끔 이 단어를 한번 보죠.
It can go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as in, sometimes I walk to work. It can go after the subject, I sometimes walk to work. Or it can go at the end of the sentence, I walk to work sometimes.
Sometimes, 때때로, 가끔 이 단어는 문장 시작에 Sometimes I walk to work. 때때로 나는 걸어서 일 갑니다. 명사 뒤에 쓰기도 합니다. I sometimes walk to work. 나는 가끔 걸어서 일을 갑니다. 또는 문장 마지막에 쓸 수도 있습니다. I walk to work sometimes. 나는 걸어서 일 갑니다. 가끔씩.
Sometimes I feel sad.
때때로 나는 슬픔을 느낍니다.
I sometimes feel sad.
나는 때때로 슬픔을 느낍니다.
I feel sad sometimes.
나는 슬픔을 느낍니다. 때때로. 위치가 고정되는 부사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Other adverbs can only go in the middle of a sentence.
문장 중간에만 들어가는 부사도 있습니다.
The adverb probably is an example.
Probably, 아마도라는 부사가 그렇습니다.
She will probably leave early.
그녀는 아마도 일찍 떠날 겁니다.
It is incorrect to say probably she will leave early or she will leave early probably.
Probably, 아마도라는 단어를 문장 앞이나 문장 마지막에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사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문맥과 의미 전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법 규칙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뜻을 명확하게 만들려고 부사를 쓰는 거니까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 문장에서 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